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주관하는 시리아 휴전 회담에 미국이 특사를 파견한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회담은 오늘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됩니다. 미국의 특사 파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어제 전화회담에 따른 것입니다. 두 정상의 전화회담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시리아의 인도주의 등 여러 목적을 위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봉쇄 지역인 두마에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실은 지원 차량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두마 지역은 정부군의 포위로 4년째 봉쇄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모든 당사국들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서로에 대한 자극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비행과 훈련, 이에 따른 북한의 반응에 관한 물음에 지금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또 현재 시급한 일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핵추진 항공모함을 파견했으며 이번 주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와의 합동훈련에 폭격기들을 동원하는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를 핵전쟁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가 어제 유럽채권단과 구제금융에 따른 추가 경제개혁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그리스는 최근 수개월간 진행된 협상 끝에 결국 추가 연금 삭감과 세금 인상에 동의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의회가 이번 긴축 조치를 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오는 7월까지 채무 상환을 위해 80억 달러가 절실히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부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올해 자유언론상 수상자로 미 백악관 출입기자협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이체벨레는 백악관 기자협회가 언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 부정과 때로는 개인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보도에서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기자협회의 제프 메이슨 회장은 이번 수상에 매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며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슨 회장은 또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됐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워싱턴에서 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 같은 자유가 지속되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스마트폰용 메시지 프로그램과 인터넷 블로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유입되는 정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검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에 따라 온라인 매체들은 정부로부터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외국이나 민간 기업들은 온라인 뉴스 서비스에 투자하거나 직접 뉴스를 전파하지 못합니다. 또 중국 사이버보안청에 따르면 중국의 뉴스 업체들은 해외 업체들과의 협력 사업에 앞서 보안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규정으로 중국 정부는 인터넷 업체들의 이용자들이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검열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 항소법원이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횡령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의 5년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항소법원이 오늘 지난 2009년 목재 계약 과정에서 제기된 횡령 혐의와 관련해 나발리 대표의 유죄를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발리 대표는 자신에 대한 혐의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데 대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나발리 대표는 대통령 후보 등록에 필요한 유권자 3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해도 출마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3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이번 방문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어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고위 관리 등 엘리트 계층에게 통일의 이점과 혜택을 직접 홍보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 민간 연구소가 주장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서해 북부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바다 0.5에서 2m, 서해 바다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한국 서해 최전방 도서인 연평도를 둘러봤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 측 동향과 한국 해병대의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폼페오 국장이 지난달 30일부터 4일간의 한국 방문 중 서해 최전방 연평도를 찾아 북한의 포격 도발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폼페오 국장의 연평도 방문에 대해 남북한의 분쟁 수역을 둘러보고 과거나 앞으로 분쟁이 촉발할 수 있는 곳에서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해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살펴보는 한편 현지 관측소에서 북한 측 동향과 한국 해병대의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포격으로 한국군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숨졌으며 군인 등 10여 명이 부상하고 주택 등 각종 시설물이 파괴됐습니다. 폼페오 국장이 연평도 방문에는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과 이모영 연합사 부사령관,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리대사가 동행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폼페오 국장의 이번 방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고위급 인사로는 올해 네 번째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한국 측이 보복을 요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이 경우 한반도 긴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고조되는 것을 우려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등과 함께 한국의 상대 측과 며칠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중국도 북한 지도부를 상대로 상황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앞서 실패했던 KN-17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함정 공격용인 대함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KN-17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포착되면 영문 알파벳 KN에 새로운 숫자를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보다 앞서 지난달 1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도 같은 KN-17인 것으로 미국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이 탄도미사일의 기종을 분석 중이라며 비행 시간이 짧아 기종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한국 내 일부에선 이 미사일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목표로 하는 신형 미사일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전면전에 대비해 미국 항공모함의 한반도 접근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상에서 움직이는 함정을 표적으로 잡는 대함 탄도미사일 ASBM이라는 겁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은 지상의 군사시설과 도시를 겨냥한 것으로 정밀도보단 파괴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ASBM은 상대적으로 작고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공격하는 만큼 높은 정밀도를 필요로 합니다. 북한의 ICBM이 미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선제 공격을 막기 위한 전략 무기라면 ASBM은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미국 항공모함을 파괴하고 접근을 막는 전술 무기입니다. 중국도 항공모함을 겨냥한 ASB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둥펑 21D 대함탄도미사일이 대표적입니다. 첨단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어 스스로 적의 항공모함을 찾아내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ASBM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ASBM의 경우 미사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이나 위성 항법 장치, GPS 시스템 등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타격이 가능하지만 북한에겐 이런 능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훈 교수입니다.
ASBM은 말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ASBM은 바다에 떠 있는 배나 항공모함이나 뭐 이런 걸 맞추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끝에 가서 이제 정밀하게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북한이 그럴 만한 유도 능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려면 저기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GPS나 다른 시스템들이 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종합이 돼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ASBM의 경우 특히 종말 단계에서의 성과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지난달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올라가던 중 폭발한 것으로 미뤄볼 때 ASBM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SBM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종말 단계에서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진입해가지고 이렇게 판도를 크게 꺾으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말 단계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종말을 아니고 올라가다 다 터져버리냐? 좀 봐야 되죠.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이거죠. 이게 확실히 ASBM이다 말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이춘근 연구위원은 아울러 KN-17이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의 개량형이란 추정과 관련해선 현재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안정적인 운용 단계에 들어섰다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들은 발사 단계에서 연속적으로 실패한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철훈 교수도 인공위성 사진이나 크기 등을 미뤄 짐작했을 때 스커드 미사일과 비슷하긴 하지만 미사일이 올라가는 모양새 등을 봤을 때 지금껏 알려진 미사일은 아니라며 지금 상황에선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상민 연구원은 최근 기고문에서 북한이 스커드 ER과 노동, 북극성 1, 2형 모두 ASBM으로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어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군사 대응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국제적 압박 전략을 따르면서 계속 유연성을 갖고 기회들을 활용해 북한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 위협에 대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라며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나라들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용 또한 충실해지고 또 북한의 우호국의 제출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2325에 따른 이행 보고서 제출국이 50개를 넘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와 리히텐슈타인, 베트남의 보고서가 추가돼 지난달 29일 현재 모두 51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2325 제출 시한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약 두 달 만에 50여 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건 이전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44개 나라가 제출을 마쳤고 2013년에 2094호와 2009년에 1874호 때는 제출국 숫자가 각각 18개와 42개에 그쳤었습니다. 당초 유엔 안팎에선 2325가 기존 2270호와 같은 해 채택돼 이행보고서 제출 실적이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속도로만 놓고 볼 때 2325 이행보고서는 오히려 2270호보다 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선 미국 정부가 최근 각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 제재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We call on UN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the commitments they have made regarding North Korea. This includes all measures required in resolutions 2321 and 2270.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직접 주재한 안보리 북한 관련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결의 2325와 2270호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나라들은 안보리의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잔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도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대북 압박의 첫 단계로 안보리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ertainly focused right now on UN Security Council.
미국은 안보리가 지난해 채택한 2270호와 2325를 포함한 모든 대북 결의를 각국이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325는 내용 면에서도 기존 이행 보고서보다 충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이 구체적으로 취한 조치가 명시되면서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주목되는 조치는 북한 외교관과 외교 공관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이행 보고서를 기준으로 모두 6개 나라가 해외 주재 북한 외교 공관의 임대 사업과 북한 외교관, 이들의 은행 계좌를 주시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2325는 해외 주재 북한 외교 공관이 임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외교 공관이나 외교관의 은행 계좌도 각각 한 개씩으로 제한했습니다. 미국은 뉴욕의 북한 대표부와 소속 직원들의 은행 계좌에 대한 허가 규정을 강화한 사실을 이행 보고서에 담았고, 루마니아와 이탈리아는 자국 내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의 은행 계좌 움직임을 주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지난 수십 년간 묵인했던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 활동을 막기 위해 이런 행동이 불법이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북한 측에 보냈습니다. 이 밖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북한 대사관과 외교관들이 보유한 은행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이행보고서에 공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325는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일부 나라들은 이를 통해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북한 대사관 내 참사관 직책을 없애고 기존 공사 자리를 2급 서기관 직책으로 격하시켰고 이탈리아는 북한 외교관에 대한 승인 절차를 보류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불가리아는 2325의 조치에 따라 북한 대사관 관계자 2명이 지난 2월 수도 소피아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2325 이행보고서에서는 북한과의 각종 협력을 중단하거나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나라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존 이행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던 것들입니다. 이탈리아는 북한 국적자 4명이 국제과학대학원과 국제이론물리연구소의 통합박사과정에 소속돼 있다며 이들이 2325 채택 이후 학교 측에 의해 수학과 신경과학 등 민감하지 않은 분야로 전공과목을 바꿔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과학기술 분야는 아니지만 고고학 분야에서의 협력이 남아있다면서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몽골은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북한 선박 3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명시했고 중국은 자국 상무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령을 내린 사실을 보고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가 늘어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는 지난해 270호 때부터 드러나는 현상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영향으로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325의 경우 아프리카 나라인 지부티와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나투, 중앙아시아 나라인 타지키스탄까지 모두 5개 나라가 처음으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270호 때부터 현 시점까지 처음으로 이행 보고서를 낸 14개국 가운데 아프리카 나라가 가장 많은 8개인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각국의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나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 2006년 대북제재결의 17185가 채택된 이후 전문가 패널은 특별히 아프리카 나라들의 매우 높은 미제출과 지각제출을 경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이런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여기에 북한의 우방국 참여가 늘어나는 점도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지난해 이후 사상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낸 앙골라와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나미비아 등은 북한의 대표적 우호국으로 꼽힙니다. 특히 북한이 제작하는 동상의 최대 수입국이자 각종 건설 공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나미비아가 제출한 이행보고서 내용이 주목됩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의지가 커졌고 이런 분위기가 이행보고서 제출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 미국명으로 토니 김 씨 억류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해당 기관에서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의 회계학 교수로 초빙되었던 미국 국민 김상덕이 지난 시기는 물론 이번 체류 기간에도 우리 국가를 전복하려는 적대적인 범죄 행위를 했으므로 공화국법에 따라 4월 22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단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적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연변 과기대 교수 출신인 김 씨는 한 달 동안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공항에서 중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가 체포되면서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오토 원비어 씨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 등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를 살피기 위해서 어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은 장애인들이 당국과 국가의 시책 속에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 북한의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장애와 결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열차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지성호 씨는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북한에서는 장애인 등 신체 결함을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그 용어를 쓴다면 북한에는 이제 뭐 불구자 내지는 병신 뭐 또 내지는 이제 그 뭐 특정 부위를 뭐 지칭한 그런 이제 별명을 짓는다든가 뭐 저처럼 이제 손이 없으면 뭐 조막손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 또 이제 눈을 못 본다든가 이제 말을 못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뭐랄까요 좀 비화된 그런 그 용어들을 이제 그 사용하고
열차 사고로 왼손과 다리를 잃은 지 씨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다 돌아온 뒤 체포됐고 장애인으로서 중국에 가서 북한을 수치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청각과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기숙학교를 11곳에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체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포괄하는 학교나 교육체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들과 함께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특히 불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군복무가 필수적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군복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과거 북한 당국은 정신지체나 심각한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성인 가족들의 평양 거주를 금지하는 관행을 엄격히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공청회에서 탈북자 이재근 씨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것은 평양 시내 장애인이 없잖아요. 선천적인 장애이든 후천적인 장애이든 하면 장애가 오면은 그 사람 무조건 평양에서 추방된단 말이에요.
보고서는 최근에는 장애인의 평양 거주가 허용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 정책이 어느 정도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장애를 가진 영아들이 살해 또는 유기되는 사례가 있다는 목격자 증언이 있었고 뇌소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격리와 강제 불임 수술이 있었다는 한국연구기관의 보고서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에서 생화학 무기의 의학적 효과에 대한 실험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있었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1차적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일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세계 장애인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선정했고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한 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등 북한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법률뿐 아니라 당국의 정책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주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지난해 11월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COI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발걸음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3월 기준으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가 모두 3만 490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이 7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민 1,418명이 한국에 정착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79%가 됐습니다. 또 올 들어 3월까지 입국한 탈북민 278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83%에 달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처럼 여성 비중이 커지고 있는 데에 대해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직장에 의무적으로 출근하고 여자들이 장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결국 한국까지 온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 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총 곡물 양도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3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4,400톤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전달 1,275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3.5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3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3월 수입한 곡물은 밀가루와 쌀, 옥수수, 전분 등으로 밀가루가 1,788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쌀 956톤, 옥수수 882톤, 전분 773톤 순이었습니다. 북한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1분기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총 6,51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4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4.3배 증가했습니다. 곡물 수입액은 216만 6천 달러로 1년 전 70만 5천 달러를 수입했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올 1분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은 밀가루가 2,653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분, 옥수수, 쌀 순이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곡물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하긴 했지만 부족량 40만 톤을 채우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중국에서 들어간 곡물량이 많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입량 가지고는 시장 그 가격 안정을 찾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놀랍게도 시장에서는 식량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걸 보면은 비공식 수입을 통해서 시장의 수급 밸런스를 맞출 것이다 이렇게 짐작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북한은 올 3월 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중국산 비료 53,863톤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달 7,353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7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7%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만 북한이 올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 비료량은 64,27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 8천여 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57% 감소했습니다. 권 원장은 보통 옥수수와 감자를 파종하거나 작물을 이양하는 시기인 4월에서 6월 많은 양의 비료가 필요하다며 올해 1분기 비료 수입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라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왕래하는 정기 여객 화물선이 오는 8월부터 취항합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러시아 연해주 사이에는 경제협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니케이신문은 러시아 해운사 인베스트로이트 레스트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라진항과 브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정기 여객 화물선이 5월 8일부터 운항을 시작한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만경봉 92호가 해당 항로를 한 달에 6번 운항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중국 관광객과 연해주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승객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정부는 최근 발급 과정이 간편한 전자비자를 갖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은 교통, 물류, 농업, 노동, 전력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북한 외무성 오승호 국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세르게이 네하예프 연해주 부지사와 만나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라진항 이용 사업과 북한 노동자 수입을 대북 경협의 두 축으로 삼고 있고 두 분야 모두 연해주와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연해주 사이에서는 물류 사업 분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고 러시아는 연해주와 북한 항구를 연결하는 화물 운송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라진항을 통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지역의 물류 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라진항 사용권을 얻고 연해주와 라진항을 잇는 철도를 확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원산항과 연해주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연결하는 정기 항로 개설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항과 민간 항구로 함께 사용되는 원산항은 북한이 추진하는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서 핵심이 되는 곳입니다. 연해주 정부와 북한 정부는 원산 블라디보스토크 정기 노선을 통해 관광업과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은 또 러시아 측과 농업협정을 맺고 연해주에 채소 재배와 목축, 농산물 가공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진출해 있고 최근에는 수산물 교역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연해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에도 관심을 보여 두 나라는 몇 해 전 러시아가 연해주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라산시에 공급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고위 관리 등 엘리트 계층에게 통일의 이점과 혜택을 직접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랜드 연구소가 27일 발표한 보고서는 한반도 분단 해소의 핵심 요건으로 통일에 대한 북한 엘리트 계층의 인식을 꼽았습니다.
It's going to be impossible to get a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unless the North Korean elites feel that unification will work out well for them.
고위관리 출신 탈북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브루스 베넷 랜디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 엘리트 계층이 통일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기지 않으면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번 연구의 전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엘리트층 가운데서도 북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상위 핵심 계층이 통일을 재앙으로 받아들일 경우 그런 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엘리트 계층에 통일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 정권과 더욱 유착하고 한국 주도 통일에 적대감을 키우도록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북한 엘리트를 대상으로 통일 후 그들과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장기적으로 홍보해 격변 상황과 통일 한반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 후 엘리트 계층의 개인의 안전, 사회정치적 경제적 신분, 재산, 가족의 안전과 지위, 그리고 중요한 사회적 역할 등을 선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많은 북한 엘리트들이 통일 후 수감이나 처형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유린 등 심각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하되 가급적 사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에서 누렸던 특권과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엘리트 계층의 두려움이 통일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이 통일 과정과 이후에도 중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고위관리 출신 탈북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과거 지위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specially the senior elites, they want to keep some form of position. Position is important. The elites who have defected, you can see in their feelings.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을 흡수해 많은 당국자들을 한국인으로 대체한다는 계획 대신 정부 직위의 연속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는 동안 북한에서 소규모 시장 활동이 이뤄지고 많은 엘리트들이 사업가와 자본가로 변했다며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축적한 부를 통일 과정에서 잃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재산에 소규모 세금을 부과하는 선을 넘는 과도한 조치는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밖에 이 같은 특혜를 북한 엘리트 계층의 가족에도 적용해 연좌제 방식의 처벌에 익숙한 이들을 안심시키고 아울러 엘리트들이 통일정부에서 일정 지위를 유지하거나 의미 있는 직종에 종사케 함으로써 변화된 삶에서 중요성을 느끼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이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새 통일정책을 수립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 엘리트들에게 적극 알림으로써 그들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wait until a month before unification to announce this, nobody's in North Korea is going to believe what you're saying.
북한 엘리트 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지금부터 수년 동안 정기적인 정보 배포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통일 후 북한 관리들에게 광범위하면서도 선별적 사면을 적용하는 과도기 사법 체계 마련과 북한 기술 관료 등을 흡수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 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는 7월에 독일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일정 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단독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보겠고요.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 논의 착수를 통해서 2020년부터 자위대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새 헌법을 시행할 의지를 밝혔고요.
예.
지난 주말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올해 남은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는데요. 오늘 하원이 표결에 붙입니다. 이 소식까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세 번째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화학무기 사태를 비롯한 시리아 내전 수습 방안, 또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통화 직후 백악관과 크렘린궁 측이요. 두 정상이 오는 7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일정 중에 별도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7월에 만난다면 두 사람이 직접 만나는 건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이 되겠군요.
네.
자, 일단 어제 전화 통화에서는 시리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 먼저 시리아와 관련돼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 백악관이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두 정상이 시리아 사태와 그 피해가 너무 오래 지속돼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인도적인 측면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안전지대 혹은 비전투지대 설치에 대한 논의도 포함됐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예.
미국 주요 언론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이 조속한 휴전이 성사돼야 한다는데 공감한 걸로 전했습니다. 네.
그동안 시리아 사태와 관련된 이견 때문에 양국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6년째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과 여러 반군 조직들 간의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리아에서 지난달 4일 화학무기가 사용이 됐고 또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시리아 공군시설을 타격하면서 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예.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아마 최저 수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뭐 시리아 군사시설에 대해서 타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재를 가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는요,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상대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단행했고요. 러시아 측은 또 이를 즉시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고 시리아 휴전 필요성에는 공감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방법에는 합의가 됐습니까?
네,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 시리아 평화회담이요, 오늘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시작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에 국무부 최고위 관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주도하는 두 나라 고위급 시리아 대화도 강화하기로 두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예.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직접 대화를 하기로 한 만큼 시리아에서 실질적으로 무력 충돌이 중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두 정상이 북한 문제도 논의를 했군요.
예, 어제 통화에서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논의했다라고 백악관이 역시 밝혔습니다. 크렘린궁도 한반도 상황을 놓고 상세한 논의가 이뤄졌다라면서 러시아 대통령은 이 자제와 긴장 수준 완화를 촉구했고요. 두 정상이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타개책을 지향하는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정상 간 통화에 대해서 미국하고 러시아 양측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통화에 배석했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요, 뭐 아주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예.
크렘린궁도 실무적이고 건설적이었다면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요, 이 두 정상이 시리아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는 원론적인 합의만 이뤘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진 못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났군요.
네, 어제 러시아 소치에서 두 정상이 만났는데요.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러시아 체첸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학대를 멈출 수 있게 푸틴 대통령이 힘을 써주고
예.
또 오는 9월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개헌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요.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변화의 계기로 삼고 새 헌법 시행의 해로 만들고 싶다라고 오늘자 유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예.
월요일 도쿄 도심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던 새 헌법을 제정하는 추진대회에 현직 총리로는 처음 참석해서 개헌 논의 착수를 선언했습니다.
예. 헌법에 어떤 내용을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아베 총리는요,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이 2차 대전 종료 후에 70여 년이 흐른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면서 헌법 개정이 필생의 숙언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예.
이 평화헌법은 2차 대전 전범국이었던 일본이 연합국하고 합의한 건데요.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바꾸는 자주 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정치권 내 개헌 추진 세력이 구상하는 이 새 헌법에는요, 일본 자위대의 위상을 대폭 높여서 공식 무력 행사 기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일본 언론들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새 헌법이 이제 보통 국가를 지향한다면 그 핵심은 이제 자위대의 뭐 역할이나 위상 이 부분일 텐데, 이와 관련돼서 헌법에 새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고요?
예, 당초 집권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는요, 일본의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국방군 신설 조항이 들어갔는데요.
예.
이 반전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일본이 운영 중인 자위대 관련 조항을 헌법에 넣어서 합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렇군요. 이름은 자위대로 이제 유지를 하지만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헌법에 담는다라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자위대는요, 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직인데요.
예.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구조는요, 육해 공군을 비롯한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예.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2차 대전 종전 9년 후인 1954년에 일본 정부가 자국 영토나 설비가 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이 전수방위 원칙을 내세워서 자위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네.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위를 명분으로 무력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일본 헌법학자 상당수가 이 자위대 보유가 헌법 구조에 위배된다고 지적을 해왔는데, 아베 총리는 이 북한 정세로 인한 안도 환경이 엄중한 만큼 자위대 합헌화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개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뭐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요, 자국 영토나 설비가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안보 관련 법제 안보법을 지난해 3월 발효시켰는데요.
예.
그러니까 동맹국 보호에 무력을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해상자위대 최대 호위함인 19,500톤급 이즈모함이 이 완전 무장 상태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태평양에서 미 해군 보급함 방호 임무를 처음 수행을 했습니다.
예.
또 특히 오늘은요, 호위함인 사자나미함을 이 임무에 추가 투입하면서 활동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공화당과 민주당이 올해 남은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를 했죠. 오늘 하원에서 이 표결에 붙여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약 1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이르면 오늘 하원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네.
이 예산안에는 국방비를 150억 달러 늘리고 국경 강화 예산으로 15억 달러를 추가로 책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빠졌습니다.
예.
민주당이 장벽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에는 투표하지 않겠다면서 강하게 나오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양보를 한 거죠.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합의해서 법안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는 두 당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만, 사실상 민주당이 공화당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좀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예, 바로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요, 이 정부 폐쇄 사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또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상원에서 법안을 표결에 붙이려면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현재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긴 하지만 52대 48로 60석에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60석 이상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상원 규정을 정족수의 51%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9월에 정부 폐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예. 공화당이 백악관 또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정부 폐쇄도 감수해야 된다, 뭐 심지어는 상원 규정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때 밥 코커 상원 의원은 이 상원 규정을 거론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는 일이며 또 의회 내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요, 대부분 공화당은 상원 규정을 바꾸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또 어제는 합의된 예산안을 옹호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얘기도 했군요.
예,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얻어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특히 국방 예산이 증액된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몇 년 동안 이 정당 간의 논쟁과 교착 상태가 계속된 끝에 이번 예산안이 나왔다라면서 미국인들을 위한 확실한 승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서해 북부는 오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바다 0.5에서 2m, 서해 바다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는 흐리고 평안북도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4도, 신유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7도, 수풍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19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1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3도, 희천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2도, 용현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1도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6도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역시 구름이 끼고 대체로 흐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8도, 풍산 아침에는 3도, 낮에는 21도고요. 청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7도, 웅기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3도, 낮 기온은 18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은 흐리고 서해 북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바다 0.5에서 2m, 서해 바다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5월 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모든 당사국들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서로에 대한 자극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비행과 훈련, 이에 따른 북한의 반응에 관한 물음에 지금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또 현재 시급한 일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파견했으며 이번 주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와의 합동훈련에 폭격기들을 동원하는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를 핵전쟁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주관하는 시리아 휴전회담에 미국이 특사를 파견한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회담은 오늘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됩니다. 미국의 특사 파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어제 전화회담에 따른 것입니다. 두 정상의 전화회담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시리아의 인도주의 등 여러 목적을 위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항소법원이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횡령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의 5년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항소법원이 오늘 지난 2009년 목재 계약 과정에서 제기된 횡령 혐의에 대해 나발리 대표의 유죄를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발리 대표는 자신에 대한 혐의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데 대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나발리 대표는 대통령 후보 등록에 필요한 유권자 3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해도 출마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나발리 측 선거 책임자는 그러나 푸틴 정권은 나발리 대표의 출마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당국은 스마트폰용 메시지 프로그램과 인터넷 블로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유입되는 정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검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에 따라 온라인 매체들은 정부로부터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외국이나 민간 기업들은 온라인 뉴스 서비스에 투자하거나 직접 뉴스를 전파하지 못합니다. 또 중국 사이버 보안청에 따르면 중국의 뉴스 업체들은 해외 업체들과의 협력 사업에 앞서 보안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규정으로 중국 정부는 인터넷 업체들의 이용자들이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검열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7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규정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올해 자유언론상 수상자로 미 백악관 출입기자협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이체벨레는 백악관 기자협회가 언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 부정과 때로는 개인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보도에서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기자협회의 제프 메이슨 회장은 이번 수상에 매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며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슨 회장은 또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됐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워싱턴에서 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 같은 자유가 지속되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가 어제 유럽채권단과 구제금융에 따른 추가 경제개혁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그리스는 최근 수개월간 진행된 협상 끝에 결국 추가 연금 삭감과 세금 인상에 동의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의회가 이번 긴축 조치를 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오는 7월까지 채무 상환을 위해 80억 달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